한국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이 매체에서 대담하는 프로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분이 뉴라이트가 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갖는 인간론과 인간관,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관계를 맺는 곳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장의 확대 발전이 역사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일본 시장과 조선 시장이 통합해서 발전했다는 이론입니다. 주로 일본인이 이익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조선인은 시장 경제 적응법을 배웠지 않느냐. 그래서 조선이 근대화가 되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발전이다 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근대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친일파를 청산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일을 청산한 북한을 보라, 얼마나 못 사느냐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이승만의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우용 교수님 대담으로부터 정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식민지 근대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독립운동하신 김구 선생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에게 폭탄을 줘서 파괴하고 테러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땅에 뭐라도 남긴 김성수 같은 사람은 학교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우고 공장도 세워가지고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왔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는 역사 발전의 방해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다시 써야 된대요. 완전 이 사람들은 시장 만능론자입니다. 국가와 민족은 부차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일본 거구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일본의 새로운 역사 모임 혹은 일본 회의 같은 그런 단체는 이러한 극우적인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을 직수입한 한국의 극우 단체가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론자들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인간관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인간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인간관으로 맞서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관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로 볼수 있습니다. 사이클이라 하면은 이것이 돌고 돌면서 재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음화, 내면화를 시킵니다. 어떤 개개인이 편견을 드러내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 편견이 소리를 내고 외적으로 표현이 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리 잡은 제도는 거꾸로 자기들 스스로의 삶과 문화를 볼모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단계, 외면화, 혹은 외적 표현, 제도화, 그 다음에 내면화. 이 시스템은 스스로 굴러간대요. 근데 이 시스템을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가 혹은 스토리라인이 이 시스템을 돌리는 하나의 연료이고 땔감인 것입니다. 시스템 구조는 붕괴해도 여전히 시스템의 연료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내러티브입니다.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스템 안에 어떤 요소든 바꾸면, 마음만 바꾸면 이 시스템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의 추동력인 내러티브를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일관계를 우리 공부해 보면은 한민족은 일본 사람들한테 5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세뇌된 것이죠. Externalize, internalize. 이것은 안병직 이영훈 교수들의 New Light 사안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철도도 놓아주고 항만도 놓아주고 전기 이런 것은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결과라는 해괴하고 황당한 논리입니다. 우리의 산업은 일본의 뒤만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institutionalize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식민지 통치가 끝난 지 벌써 70년 됐죠. 70년 지났죠.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러티브는 작동하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이 내러티브는 여전히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묵은 내러티브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죠. 일본 우위의 내러티브가 한국인을 우습게 보고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를 팔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들은 우리가 다시 굴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 맞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부자 따로, 가난한 자 따로, 땅 가진 사람, 땅 없는 사람, 양반, 상인, 계급적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는 그러한 내러티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저희 세대보다 한 세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죽을 고생을 하며 이제 우리들에게 한 세대를 물려주고 떠나신 어머님, 아버님 세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저주받은 이 내러티브를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억척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비록 못 배우고 비록 가진 토지 한 뼘도 없었어도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자식 농사에 모든 것을 걸었죠. 그래서 실제로 내러티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 왔을 때 제일 처음에 타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웰페어 푸드 스탬프 받는 거 봤죠. 우리는 그거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죠. 쪽팔리니까. 무엇보다 가난의 악순환이라는 시스템에 스스로 맡기는 무서운 내러티브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러티브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돌아갈 뿐입니다. 한민족이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생각,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면 자가 생산으로 천년을 계속 갈 것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새 내러티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동일한 내러티브를 반복해서 기존 시스템에 공급해 준다고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새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기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의 그러한 강자의 국제 질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편견입니다. 차별입니다. 낡은 패러다임, 낡은 내러티브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낡은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 길이 여전히 옳을까요? 아니죠. 그 낡은 내러티브를 새 내러티브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그 사례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이스라엘의 노예살이의 슬픔이 담긴 노래입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하지요.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울고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슬픔의 언어, 슬픔의 운율, 슬픔의 리듬이 같이 있죠. 산산조각난 삶과 불의한 세상의 그 가는 압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울부짖는 그 소리,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서는 우리 한국말로 애가, 슬퍼하는 노래이지만은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의 에이카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애가서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경험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도 거의 다 성경을 읽는 그러한 순서, 예를 들어서 합독을 한다든지 찬양을 할 때 찬양팀 리더가 곡을 고를 때 애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절도하는 말 그대로 praise를 고르죠. 근데 재밌는 통계는 시편의 대부분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많지만 적지 않은 퍼센티지, 거의 40%가 슬퍼하는 노래예요. 아까 찬양팀도 얘기했지만 찬양팀은 더 심해서 한 15%만 슬퍼하는 애가를 가지고 노래를 선곡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특별히 시편에 있는 애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만큼의 언어를 우리 예배 속에 녹여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불편함을 우리가 공감해 보자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애가를 불러야 하느냐? 우리의 낡은 내러티브를 새로운 내러티브로 교체하기 위한 출발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애가가 사라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영적 기근을 가르치지 않고 기분 좋게 즐기고 넘어갑니다. 애가를 불러야 할 장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원 심방을 갈 때에 환자에게 이런 기도를 하죠. 환자가 주님의 은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는 달라요. 그 조문하는 자리에서는 시신 위에 안수하면서 일어나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의, injustice,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슬퍼하고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종차별, 그러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어쩌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마치 죽은 시신 위에 일어나라고 하는 그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불의의 피해자들 있죠.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빨갱이로 몰려 3-4대가 사회에서 소외받은 가족, 소녀가장, 독거노인, 웰페어 책으로 연명하는 사람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집단 거주하는 외국인,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에 노출된 자, 혹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회복될 거야. 앞으로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이런 몇 마디 나이스한 위로를 한다고 힐링이 될까요? 과거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 극우, 그의 동전은 한국 극우들의 불의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울어야 하죠. 극우를 선동하는 발언에 동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젊은이가 저지른 대량 살상에 희생된 가족들,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병실에 와서 회복을 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울음과 같은 그 불편하고 아픈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애가를 부르는 슬픔을 연습하는 데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울음의 깊은 곳에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애가서를 저희들이 앞으로 9월달 되면은 성경 통독 시간에 날짜에 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절이 22절인데 5장 22절이라는 뜻이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4장을 봐도 22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2장을 봐도 1장을 봐도 다 똑같이 22절이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히브리 말의 알파벳의 숫자가 2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를 지은 저자는 히브리 말의 알파벳의 그 첫 글자를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애가를 히브리 말로 에이카라고 했죠. 여기서 에이카를 할 때 애가 알파벳의 그 A의 영어 알파벳의 A에 해당되는 R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발음이 나오면 에이카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스타일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길 할 때 예배로의 부름 그 초청에 묵상 기도시 제가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3장 가운데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장과 5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로 내용이 비슷해요. 2장과 4장이 서로 마주보면서 비슷합니다. 3장이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3장은 66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2 곱하기 3이 되죠. 즉 이것도 역시 3개절을 모아가지고 진행된 알파벳에 따른 그러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3장이 가운데인데 그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애가는 항상 슬픔과 애통의 노래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감싸고 있는 1장과 5장, 2장과 4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3장의 그 콜, 커널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일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거 소망 아니에요? 네.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요하는 나의 기업이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애가를 읽으면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고통당하고 무너지기 쉽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 이렇게 고통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에 숨은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성자 독식 사회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내놓아야 합니다. 보다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도 하고 재정도 튼튼하고 영향력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물론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한 상한 마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